찾아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아, 여러분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죠. 임신을 간절히 바라면 실제로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그 임신한 것과 같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 실제 임신했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입덧도 하고 또 배도 실제로 불러오고 그리고 생리도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 상상 임신의 증상이 실제 임신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18% 정도 되는 상상 임신자가 병원에서 실제로 임신했다라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이 증상이 너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상상 임신은 아무리 증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출산인이 되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착각으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상상 임신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 임신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믿습니다. 거기까지 믿어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거기까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문맥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더 많이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문맥은 그 앞에 있는 이제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꺼려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할례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냈는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야고보가 보낸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자 자기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가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책망을 하더라도 조용히 불러가지고 따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얼마 사도 된지 얼마 안 됐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풍경이에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책망해도 될 텐데.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자 외식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살짝 피한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건데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에 빠졌고 거기에 있었던 바나바도 외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외식이 점점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어떤 왜곡이냐 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냐 하면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게 되냐 하면 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왜 찔렸냐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믿는 걸, 널 보고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듣고 아,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고 말해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첫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제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글 성경에는 총 여섯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 시네스타우로마이. 크리스토 시네스타우로마이. 근데 이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됐다가 다시 뭐 살아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 미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6장을 보면 6장 2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이미 세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료형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완료형이에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전부 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은 죽지 않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실적으로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똑같이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래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 죽음은 성화의 죽음이에요. 성화적 차원에서의 죽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죽음은 성화적 차원의 죽음이 아니라 칭의적 차원에서의 죽음이에요.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자아를 죽이라고.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짐한다라고 죽어지던가요? 내가 결단한다라고 해서 내가 죽어집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그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있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음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네. 네. 제가 처음에는 이 가사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의미하는데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서 십자가의 못을 다 같이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예수님의 발에 포개어서 그 못을 같이 박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가사가 뭡니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근데 이 가사가 조금 잘못됐어요. 좀 잘못됐습니다. 왜 그래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죽고자 또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거죠.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주와 함께 죽었고 또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이미 못 박히셨습니까? 성경대로 선포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가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에 사람 이름 써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아무개야, 이 나쁜 놈아, 이 멍청구리, 이 바보 멍충이 욕을 한번 해보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하면 그 이름을 대면서 아 당신은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세요. 칭찬을 막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비방과 욕을 받더라도 죽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떤 칭찬과 찬양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 초창기 때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은 날 자기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장.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물을 한 바가지 딱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옛날 같으면 막 멱살 잡고 막 뭐때 쳐서 거의 죽일 사람이었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베드로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실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죽었는데 뭐 이렇게 우쭐거리십니까? 죽었는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의 신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렇게 힘들죠? 아내가 힘들게 해서? 남편이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죠. 그렇죠? 교회에서 뭐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이 다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죽어야지 한다라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긴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그냥 못 박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중에 자기 부인을 말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죽으라고 말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세상 관습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절에서 그 중들이 모여가지고 뭐 큰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중이 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시집가는 여자에게도 그러잖아요. 십자 가면 힘드니까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10년간 나 죽은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종교에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렇죠? 관습적으로도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데 이 시네스타우로마이의 이 신과 그 다음에 에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에도 심파니 있죠. 심파니 앞에 신 같은 단어입니다. 함께 파니 소리라고 하는 거죠. 같은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신 그러면 함께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대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붙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붙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붙어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여 죽었음을 더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 옆에 강도가 다 죽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 두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한 게 아닙니다. 약간 한글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을 했는데 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군인들이 가서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못 박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뒤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첫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글 개역 성경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똑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냥 첫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권면이 나오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느 정도는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뭐 살다가 뭐 지겨워져서 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을 때예요. 감히 남편에게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려워서라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런 이유를 든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방점이 어딨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 아니라 방점이 다른 데 찍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두려움으로 복종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나야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들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본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야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만 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울증 걸려요. 그렇죠? 비참해집니다. 난 맨날 이래야 돼? 내가 왜 맨날 양보해야 돼? 내가 왜 맨날 용서해야 돼? 왜 나만 죽으라고 그래? 하소연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냥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외식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죽게 하듯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우리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네가 바뀌어라, 바뀌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나를 바꾸게 만듭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바뀌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